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님 혹은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이라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풀이 죽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어서 낙심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자, 이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이 두 제자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즉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것이죠. 자, 이 두 제자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낙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모습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낙심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이 고난당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 말씀이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인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음이 약해서 낙심한 겁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고 낙심과 좌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낙심은 사라지고 소망 속에 새 힘을 얻고 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낙심은 사람의 힘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낙심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낙심을 이기는 힘은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낙심하죠. 몸에 무슨 병이 생기거나 혹시라도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면은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변 환경만 나아지면은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려운 환경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에게 낙심을 줬던 환경이 나아지면 그 낙심은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또다시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의 변화만 가지고서는 우리 인생에서 낙심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환경은 계속해서 닥쳐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려움이 해결돼도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죽었다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운 환경이 다 지금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낙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 낙심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거예요. 어려움은 계속 닥쳐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낙심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지금까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낙심을 이겨내고 새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엠마오에 갔던 이 두 제자가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웬만한 성도는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시편 42편 이 말씀을 쓴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도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타게 찾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편 42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어려움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주 어려운 고난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전에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으니까 견딜 수 없어 사는 모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지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이전에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다 내팽개치고 그저 될 때를 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42편 1절과 2절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오리까.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겪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야,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하나님 널 보호해주는 거 맞기나 해? 맞어? 지금 이 편지자는 어려움도 오늘 어려움이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이런 소리를 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럽니다. 하나님 그저 속히 나타나서 날 만나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간구하고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낙심이 돼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그런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찬양과 제사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고통 속에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하면 그런 형편도 아니에요. 자기 조롱하는 원수들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관상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낙심해서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나타나달라고, 만나달라고, 하나님 좀 찾기해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이런 형편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년 초에 세상에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게 되니까 또 교회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일 뿐이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하면 어떤 뜻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저 마음의 평안이나 주는 것이지 세상의 일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허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옛날부터 불신자들이 해오던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 있으면서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근절이시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껏해야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해결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다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하는 것을 과학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교회도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를 찾아내서 그걸 이용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아주 유용한 그 학문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과학을 존중하며 그 과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과학만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이러한 일입니까?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교회를 기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옛날에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 받지 않게 하시고 그 애굽 사람들만 벌을 받게 하셨던 그것 모습처럼 지금 이 교회를 특별히 구별해서 다 보호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뿌려왔던 이 선교의 열매까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마도 오늘 시편 말씀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돼야 될 겁니다. 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세임을 얻었다. 하나님 날 이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 나를 문수와 어떤 바퀴와 조롱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아마 이렇게 시편 말씀이 나왔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끝나는 시편 말씀들도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6편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나 오늘 시편 42편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한 내 영혼을 향하여 꾸짖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고 명령하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죠. 시편 42편 여기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영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지도 않으실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참 격려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시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시편 42편에는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영혼을 꾸짖고 믿음을 굳게 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렸던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제가 이제는 다시 더 쉬운 이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넌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는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내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데에 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떤 마음, 어떤 그저 우리 생각에 의하면은 아주 기적을 행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서 아예 처음부터 그 유대 나라 믿음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냥 구약의 그 삼손 같은 정도의 사사 정도가 되지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게 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감히 믿음을 굳게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요 우리의 모범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그 고난 속에서 어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예수님도 이겨내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새로워지는 구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 새로워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스스로 믿음을 새롭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나의 약한 모습을 고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지요. 어떻게 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좀 풍랑을 좀 꾸짖어 주십시오. 풍랑을 좀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순서가 좀 다르고 강조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풍랑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제자는 믿음이 없는 것을 스스로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더 급하게 원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후에 찬송하겠다는 뜻이 아니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겠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을 이겨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걸 통해서 낙심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실 때는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이 바뀌어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면은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예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환경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나치 수용소에 잡혀가서 아주 죽도록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이분이 언니 베시와 함께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수용소 생활, 거기에서 이 언니 베시는 성경읽기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많은 그 여성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옆에서 그 모임을 보면서 이제 조롱을 했어요. 그 하나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심한 고난이 자꾸만 일어나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 비난하던 여인이 나중에는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손을 감싸고 있던 이 붕대 같은 천을 다 뜯어버리고 자기 손가락을 보여줬어요. 보니까 손가락이 잘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케스트라의 세일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내 손이 이렇게 됐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어. 우리와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손가락 잘린 그 손가락 보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바라보면은 그거 바라보면은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낙심될 때 사람들이 너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극도로 상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환경도 아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낙심에 빠져있는 나를 바라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통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은 절대로 여러분 낙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환경이 나아진다면 그때는 좋아하겠지만은 여러분 또다시 닥쳐오는 어려운 환란 속에서 또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았다가도 나빠집니다. 세상 사람들 항상 변덕을 부려요. 칭찬했다가 금방 욕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도 굳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달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의 우리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환경을 때가 되면 바꿔주시지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뀔 테니까 힘을 내라 하는 말도 좋은 말이지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줍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 성경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 그렇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뀔 때니까 힘을 내라고 하는 말씀도 좋은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환경이 변하든 말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항상 나를 결국은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만나면 낙심하세요. 어려움 만나서 낙심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에 휘둘리는 나를 꾸짖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환경에 휘둘리고 있는 나를 꾸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꾸짖었던 그것처럼 그걸 내가 나 스스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꾸짖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런 어려운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영화 같은 데서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절벽 위에 굉장히 아주 위태롭게 간신히 매달려 있는 사람을 구조하러 이 어떤 구조대들이 오게 되면은 이 구조대원들이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고 날 보라고 그러죠. 매달려 있는 사람이 내려다보면은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어 버리게 되면 그러면 구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구조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소망이 생기고 힘도 나고 구조가 쉽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낙심하고 힘을 잃고 믿음까지 잃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낙심한 자신을 꾸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스스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다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때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은요, 어려움이 내 뜻대로 풀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은요, 아 이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내 뜻대로 해결될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뜻대로 되기만을 고집하는 소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이고 내 뜻을 먼저 구하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은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믿고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려움밖에 없고 좋은 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게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큰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따로 무슨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 이제 한 도주 지나면 우리도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신앙 자체가 부인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또 그 속에서 어떤 이는 낙심까지 하게 되는 어려움까지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기 자신을 꾸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충만히 채우시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을 이겨내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까지 아울러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축복을 세상에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자책해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께 산 소망을 두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음으로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